순전한 서재 김영석 교수를 만든 100년의 독서
철없던 시절에 만난 톨스토이의 대작들 옛날 가난한 시골에서 초등학교를 다녔던 나는 책을 읽는다는 것은 모르고 자랐다. 학교 공부를 위한 교과서 외에는 읽을 책이 없었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나를 위해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주었으나 동화책이나 어린아이가 읽을 거리를 구해주지는 못했다. 그런 것을 보면 당시에는 교과서 이외에는 읽을 만한 책이 별로 없었던 것 같기도 하다. 시골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평양의 숭실중학에 입학했다. 처음 1년 동안에도 교과서 이외의 독서는 모르고 살았다. 마음을 저리며 탐독했던 전쟁과 평화. 중학교 2학년 때 일이다. 당시에는 숭실중학과 숭실전문학교 중간에 2층짜리 기와집으로 된 크지 않은 도서관이 따로 있었다. 주로 전문학교 학생들이 이용하는 도서관이었다. 어느 날 나는 친구와 같이 그 도서관을 찾게 되었다. 도서관에는 중학교 선배들이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나는 한 선배에게 서고를 좀 구경시켜달라고 부탁했다. 서가에는 많은 책이 있었다. 여기저기를 둘러보다가 그때는 나의 기억력이 왕성한 시기였다. 한국 남자의 기억력은 17세가 절정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어려워서 이해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지만 이해할 수 있는 장면과 내용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난다. 전쟁과 평화는 너무 유명한 작품이기 때문에 훗날 영화로도 제작되었고 텔레비전을 통해 여러 차례 방영되기도 했다. 영화의 몇몇 장면들을 보면서 어려서 읽었던 장면과 내용을 회상하기도 하는데 보고 있노라면 그렇게 흐뭇할 수가 없다. 가장 인상 깊게 남아있는 주인공은 안드레의 공작이다. 그가 나이 어린 애인과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전쟁터로 나가는 장면, 심한 부상을 입고 생사의 경계를 넘나들 때 나폴레옹을 보면서 유구한 하늘에 비하면 인간이 얼마나 왜소한 존재인가를 느끼는 장면, 누이 동생이 목에 걸어준 십자가를 만지면서 삶의 의미를 희구하는 장면, 다시 러시아 군대로 되돌아가 치료를 받은 후 귀족 사회와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참된 삶이 무엇인지 번민하는 모습, 결국은 전쟁이 끝나기 전 모스크바 북동쪽으로 피난을 가다가 영원히 눈을 감는 장면들이 지금도 화면을 보는 것처럼 떠오를 때가 있다. 안드레이 공작의 사랑을 뒤늦게 받아들이려던 애인이 공작의 죽음을 대하고는 그는 나 같은 여자를 사랑하기에는 지나치게 고귀하고 성스러운 천사와 같은 분이었다며 마음속으로 되뇌이는 대목을 어린 나이에도 마음 저리며 탐독했던 기억이 새롭다. 전쟁과 평화에는 작가 톨스토이의 역사관이 상당히 강하게 깔려 있다. 지금도 역사나 역사 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 책의 내용을 인용해 설명하기를 좋아한다. 당시 나는 그런 심오한 내용을 깨닫기에는 너무 어린 나이였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역사가들이 톨스토이의 역사관을 언급할 때는 내 기억의 밑바닥에 깔려있던 내용이 다시 기억의 무대로 떠오르곤 한다. 기억에도 잠재력이 작용하는지 모르겠다. 작품 속에는 어째서 나폴레옹의 강력한 군대가 패배와 도주의 쓴잔을 마셔야 했는지가 잘 설명되어 있다. 당시 러시아의 사령관은 모스크바를 사이에 두고 프랑스 군대의 강한 반격을 가한다. 그리고는 결전을 끝내지 않고 수도 모스크바를 비워둔 채 북동쪽으로 후퇴한다. 몇몇 부하들이 사령관에게 이의를 제기했다. 그들은 모스크바를 빼앗기면 전쟁에서 완전히 패하게 되는데 더 이상 후퇴는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사령관은 성난 호랑이 면전에서 덤벼드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지혜로운 포수는 그 호랑이의 목덜미에 치명타를 안길 화살을 꽂은 뒤에 어디론가 숨어버린다. 호랑이는 이것저것을 헤매다가 스스로 죽음을 재촉하는 법이다. 지금 나폴레옹은 모스크바만 점령하면 승리할 것으로 착각하고 있으나 다가오는 대륙의 추위와 긴 겨울은 따뜻한 남쪽에서 살던 프랑스 군대를 파멸로 이끌 것이다 라고 설명한다. 모스크바 앞 산지에서 크게 치명상을 입은 나폴레옹 군대는 모스크바로 들어와 승리의 개가를 부른다. 그러나 승리의 기쁨도 잠시, 그들은 곧 후퇴한다. 러시아 군인들에 의해 화염에 휩싸인 모스크바 시가지에는 당장 먹을 것도 잠잘 곳도 없었기 때문이다. 나폴레옹의 군대는 대륙의 추위를 이겨낼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했다. 남은 것은 굶주림과 엄동설안의 엄습뿐이었다. 나폴레옹 군대는 승리의 기쁨은커녕 살아남기 위해 앞다투어 프랑스를 향해 도주하기 시작한다. 그때 러시아 군대는 군사요제에 잠복해 있다가 프랑스군을 습격해 나폴레옹의 군대를 거의 전멸시켜버린다. 아시아의 승리를 안겨준 것은 광대한 대자연의 위력이었다. 이런 역사적 장면과 해석들이 지금도 어렴풋이 기억에 남아있는 것을 보면 나 자신이 그 작품에 심취되었던 것 같기도 하다. 역시 독서는 기억력이 왕성할 때 해야 한다는 생각을 확인하게 된다. 전쟁과 평화를 읽는데 얼마나 긴 시간이 걸렸는지는 잘 모르겠다. 확실한 것은 그 세 권을 끝까지 다 읽었다는 사실인데 그 다음에 다른 책들을 계속 읽는 점으로 미루어 보면 그렇게 오래 걸린 것 같지는 않다. 학교 공부는 거의 중단했을 정도로 시간만 허락되면 하루 종일 그 책을 읽었다. 한동안 나는 평양에서 집 가까운 기차역까지 기차로 통학을 한 적이 있다. 기차 안에서는 물론 기차를 기다리며 정거장에서도 읽고 시골 논두렁길을 걸으면서도 읽었다. 이렇게 전쟁과 평화를 끝내고 나니 나 자신이 인생의 한 고비를 넘긴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갑자기 어른이 된 것 같아 학교 교과서에서 배우는 내용들이 유치해 보이기도 했다. 일본어에 대한 자신감도 생겨 앞으로는 어떤 책도 읽을 수 있을 것 같았다. 문학적 감성에 눈뜨게 해준 안나 가레리나. 전쟁과 평화를 끝낸 뒤 나는 잠시 방향을 바꾸어 기독교 사상을 바탕으로 하는 종교 서적들을 읽었다. 당시에는 일본의 우편으로 책을 주문하면 며칠 만에 그 책을 받아볼 수 있을 정도로 편했다. 그때 읽은 책들 중에는 일본의 대표적인 기독교 지도자들의 가벼운 저서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 중에서도 가가와 도요히코의 3부작으로 된 종교 소설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사선을 넘어서 태양을 쏘는 사람, 벽의 소리를 들을 때까지로 되어 있었다. 그리고 당시에는 참신앙과 가치 있는 삶을 느끼게 하는 저자의 한 알의 밀이 크게 유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책을 읽으면서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처럼 깊은 감명을 받지는 못했다. 당시 일본에는 세 명의 대표적인 종교 지도자가 있었다. 카가와 토요히코 외에 야마무로 군페이와 우치무라 간조가 그들이다. 야마무로 군페이는 구세군의 중장으로 가난한 평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의 소소한 책들을 썼다. 성서 학자인 우치무라 간조는 당시 일본과 한국의 지성인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 인물이다. 나는 우치무라의 저서는 훨씬 뒤에 읽었기 때문에 중학에 다닐 때는 이름만 알고 있는 정도였다. 이 밖에 주로 전도 문고로 보급되는 짧은 신앙수기나 전기와 같은 책을 주문해 읽었다. 그런 책들은 신앙적인 체험과 고백이 주된 내용이었기 때문에 나의 신앙생활에 큰 도움을 주었다. 그런데 유감스러운 것은 우리나라 기독교 지도자들이 남겨준 책 중에는 읽을 만한 책이 눈에 띄지 않았다는 점이다. 서점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성경 주석이나 교리 설명에 관한 탐탁지 않은 내용의 책들이었다. 간혹 소개되는 책 중에는 번역이 신통치 못한 철러 역정, 성 프란체스코의 전기 등이 있었고 간혹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집이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기독교 계통의 독서는 오래 계속하지도 않았고 또 읽고 싶은 책들도 없었다. 어린 나이에도 그 책들은 내용이 빈약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중학교 상급생이 되면서 다시 톨스토이를 읽었다. 그 당시에는 톨스토이의 부활이 유행가의 제목이나 되듯이 보편화되어 있었다. 연극, 영화, 어떤 때는 유행가의 가사에도 등장했다. 그리고 그 뒤부터 얼마 동안은 톨스토이의 품이 일본과 한국을 휩쓸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춘원 이강수 등이 톨스토이를 업고 계몽주의 운동을 일으켰던 것 같다. 사실 전쟁과 평화를 읽을 때는 그런 분위기를 몰랐다. 또 톨스토이가 그렇게 훌륭한 작가이며 동양사회에 선풍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도 몰랐다. 몇 해 후에 일본에 갔더니 일본은 완전히 톨스토이의 왕국 같은 분위기였다. 일본은 본래 유행과 모방에 관한 한 세계 제일 가는 나라이다. 고등학생들까지도 톨스토이를 읽지 않은 이가 없었고 일본의 대표적 작가로 귀족 신분인 무시하누 코지 샤네아스는 톨스토이를 모방한 농장을 만들어 개방하기도 했다. 그 자신은 톨스토이의 이름만 보아도 가슴이 설레곤 했다고 털어놓을 정도였다. 그런데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는 몇 사람이나 톨스토이를 깊이 알고 또 충분히 읽었는지 지금도 궁금한 생각이 든다. 톨스토이 이야기를 하지 않는 지성인이 없었고 목사들도 설교를 할 때는 톨스토이를 거론했으나 톨스토이를 충분히 이해한 사람들은 드물었던 것 같다. 어쨌든 나는 종교적인 몇 권의 책을 끝낸 뒤 다시 톨스토이로 돌아가 부활을 읽었다. 그 당시 부활은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읽혔던 책이다. 나는 지금도 어째서 그 책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는지 궁금하다. 마치 톨스토이의 부활을 모르면 지성인에 끼지 못하는 것 같은 분위기였다. 하지만 나는 부활을 읽으면서 전쟁과 평화에서 느꼈던 감명과 흥분은 얻지 못했다. 문학적 가치나 사상적 깊이를 알기에는 내가 아직 미숙한 점도 있었으나 약간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 같은 인상을 받으면서 부활 읽기를 끝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안나 까레리나를 읽을 때는 전쟁과 평화 못지않은 자극과 감명을 받았다. 그때는 약간씩 문학의 예술성 같은 것을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톨스토이의 문해적 우월성을 상당히 강하게 느꼈고 부활보다 높이 평가할 만한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안나가 남편을 등지고 브론스키와의 사랑에 빠지면서 아들을 만나는 장면을 읽을 때는 눈시울이 뜨거울 정도였다. 도스토옙스키는 깊은 생각에 잠기게 하는 작가지만 톨스토이는 가슴과 정으로 눈물을 흘리게 하는 작가로 생각됐다. 그리고 안나 까레리나를 알게 된 것을 고맙게 생각한다. 무척 많은 것을 느끼고 깨닫게 해준 작가와 작품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중학시절 맛본 한국문학과 그 작가들. 생각하며 사는 습관이 있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으면 우연한 일이 계기가 되어 자기 변화와 성장을 뒷받침해주는 것 같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통해 민족과 국가를 위해 살아야 한다는 교훈을 계속 들어왔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낸 모세와 에스더의 이야기는 수도 없이 들었다. 그러나 그 교훈은 뿌려진 씨앗과 같아서 땅 밑에 잠겨 있을 뿐이었다. 중학교에 입학한 뒤 우리에게 성경을 가르쳐준 정재호 목사님을 대하면서부터 그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어린 싹이 자라서 오늘에까지 이른 것이 아닌가 싶다. 변변한 일은 하지 못했지만 나름대로 민족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뜻은 숭실학교 때 얻은 하나의 정신적 수학이다. 중학교 2, 3학년 때 일이다. 전임 선생 대신 한 학기 동안 국어 작문을 담당했던 전재경 선생이 최학송의 담요를 비롯한 몇 작품을 소개하면서 설명해 준 일이 있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 나는 문학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짐작하게 되었다. 톨스토이의 작품들을 이미 읽었으나 그것은 독서를 위한 독서라는 편이 맞을 것 같다. 문학이 깃든 예술 작품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했었다. 예술로서의 문학을 미처 몰랐던 것이다. 그것은 문학에만 해당되는 말은 아닐 것이다. 사진이나 그림을 볼 때도 예술 작품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긴다는 것은 차원 높은 감상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이다. 그 일을 계기로 나는 한국 문학에 눈뜨게 되었고 그 당시까지 전해지고 있던 한국 문학들을 읽기 시작했다. 이강수와 심훈과 감동인의 작품을 읽으며 처음 읽기 시작한 것은 춘원 이강수의 작품들이었다. 흙을 제일 먼저 읽은 것으로 기억한다. 그리고 계속해서 무정을 읽고 유정을 읽었다. 당시에는 그다지 높이 평가되지 않았지만 오히려 나는 이 유정을 열성적으로 읽었다. 친구 안병욱 교수도 유정을 가장 감명 깊게 읽었다고 말하는 것을 보면 소년기의 우리에게는 뭔가 통하는 점이 있었을지도 모른다. 당시에는 이 소설이 낭만적 작품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물론 후일에는 그런 생각이 어릴 적의 인상이었던 것을 인정한다. 이강수의 작품 중에서 사랑은 그가 기독교적인 인생관에서 불교적인 세계관으로 전환하는 시기의 작품이다. 그의 아들 이영근 씨는 내가 해방 이후 잠시 고등학교 교사로 있을 때의 제자였다. 이영근 씨가 한 번은 아버지를 따라 우이동에 산책을 나간 일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자신에게 너 저소의 눈을 자세히 보아라. 한참 보고 나면 저서도 언젠가는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태어나 함께 살았던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느냐? 라고 했던 말이 기억난다고 얘기한 적이 있다. 앞뒤를 미루어 보면 그 즈음에 춘원이 인간 중심의 기독교 정신을 세계주의적 불교 사상으로 발전시켜 갔던 것 같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당시 읽었던 춘원의 여러 작품의 내용은 거의 머릿속에 떠올릴 수가 없다. 그럴 필요를 느끼지 못해서인 것 같기도 하다. 그러나 춘원의 작품을 읽으면서 그가 계몽주의자로서 우리나라 정신계에 큰 역할을 담당했다는 점과 휴머니즘의 미래를 열어주었다는 점은 분명히 느꼈다. 그 당시에는 자유연애라는 말 자체가 생소했고 조심스럽게 쓰였을 정도로 큰 관심의 대상은 아니었다. 예전부터 이어져 내려온 유교 전통이나 새로이 태동하고 있는 기독교 사상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유연애나 이와 관련된 작품들은 터부시 되던 시대였다. 이상한 표현일지 모르지만 나는 이강수에게서 작은 톨스토이 같은 맥락을 느끼곤 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춘원을 읽은 것은 한국 문학을 읽고 이해하는 데 이정표가 되었다. 고마운 일이다. 시문의 상록수와 영원의 미서도 읽었다. 집이 시골이었고 농촌에서 자랐기 때문에 상록수는 생소한 느낌 없이 읽었다. 당시 뜻있는 젊은이들 가운데는 농촌으로 가서 조국을 살리자는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었다. 나는 그 두 책을 여름방학 동안 시골집에서 읽었던 기억이 난다. 마치 당시의 젊은이들은 상록수처럼 유치한 작품에 심취할 정도로 소박했느냐는 표정이었다. 지금의 젊은이들은 유치한 이상주의를 빨리 버려야 할 사치품으로 여기는 것 같다. 여자의 손수건을 가슴에 품고 애태우는 장면이나 남녀가 서로 손을 잡는 장면이 심도 있게 서술되어 있는 것이 유추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당시의 청춘들은 그런 감상적 이상주의 속에서 꿈을 키우며 자랐다. 당시에는 이처럼 대중을 위한 계몽주의적 작품이 읽히는 한편으로 순수한 문해성을 추구하는 작가들도 꾸준히 활동하고 있었다. 그중 김동인의 단편들은 춘원이나 시문과 같은 대중성은 얻지 못했지만 생각 있는 젊은이들의 관심을 끌었다. 나도 김동인의 단편을 읽으면서 그 예술적 분위기에 빠져들곤 했었다. 톨스토이와 같은 대작을 읽은 뒤였기 때문에 깊은 감동은 느끼지 못했으나 그래도 우리 문학과 작품이라는 점에서 애착심 같은 것을 간직하면서 읽었던 기억이 있다. 그러나 후에 다시 한번 읽어야겠다는 기대감은 생기지 않았다. 그저 우리 것이기 때문에 읽어야 한다는 의무감 같은 것을 느꼈던 것 같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러한 나의 독서 순서가 좋은 편은 못 되었던 것 같다. 그것은 스위스의 알프스 산이나 아프리카를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로키 산맥의 봉우리들을 본 사람이 우리나라의 산들을 보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설악산이나 지리산은 사랑받을 만한 산이지만 알프스산이나 로키산을 본 사람에게는 감동의 대상이 되기 어려운 것에 비교할 수 있을 것 같다. 오히려 한국 문학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외국 문학이나 세계 문학을 읽는 것이 좋았을 것 같기도 하다. 숭실학교 시절 이효석, 윤동주에 대한 회상. 내가 숭실학교에 다니던 시절에는 같은 캠퍼스 동쪽에 있는 숭실전문학교에 국문학자 양주동과 작가 이효석 선생이 출강하고 있었다. 나는 양주동 선생의 강연이나 글을 읽을 기회는 있었으나 이효석 선생을 직접 대면한 일은 없었다. 가냘플 정도로 깡마른 체구에 영구 신사 차림으로 출근했던 이효석 선생은 마치 누구에게 들키면 안 될 것처럼 조용히 작은 길을 거닐었다고 전해들었다. 이효석 선생은 비교적 일찍 폐환으로 세상을 떠났다. 선배들의 얘기에 따르면 그의 장례식에는 평양에서 널리 알려져 있던 왕수복이라는 기생이 깊이 애도하는 마음으로 참석했다고 한다. 어쨌든 이효석 선생은 어린 우리에게 멋진 작가라는 인상을 남겨주었다. 나도 당시에는 이효석 선생의 애독자 중 한 사람이었다. 문학이 예술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해준 작가였다. 메밀꽃 필 무렵은 강원도 일대의 자연과 서정적인 장면들을 보여주는 듯해 인상적이었다. 아직 철이 덜 든 나이였기에 그의 작품에 자주 등장하는 남녀 간의 성적 표현은 호기심이 앞설 정도로 상상의 내용으로 떠올랐다. 나는 우리 문학의 내용과 위상도 잘 모른 채 작품들을 읽은 편이었다. 우리나라 문학에도 일정한 장르가 있었다. 다른 학문과 마찬가지로 문학에 대한 관심도 세계 문학을 통해 직접 들어왔다기보다는 일본을 거쳐서 재평가되곤 했던 것 같다. 몇 편의 문학평론이나 비평서를 읽어보기는 했으나 관심도 적었고 배우려는 성의도 문학을 문학으로 받아들일 능력도 없었다. 또 솔직히 말하면 일본 문학이나 외국 문학에 비하면 아직 우리 문학은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이 짙었다. 그 당시 상급반에는 작가 황순원이 재학 중이었고 시인 윤동주는 같은 반에서 수학했다. 만일 그때 그런 이들과 친구가 되었다면 나도 상당히 큰 영향을 받았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런 기회를 놓쳤다. 당시의 숭실학교는 어느 정도 미국식 교육으로 운영되어서 학생들이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었다. 기숙사에 머무는 동안에 깊은 우정이 싹텄고 신앙의 동지들이 뭉쳤는가 하면 음악, 체육, 문학의 정신적 동지들이 생기곤 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당시 내가 기숙사 생활을 하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다. 또 나는 최소한 편이어서 언제나 학급에서 앞줄을 차지했다. 두 번째 줄에조차 앉아볼 기회가 거의 없었다. 그런데 윤동주를 비롯한 친구들은 뒷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나는 우정의 손해를 본 셈이기도 했다. 만일 윤동주 같은 친구와 오래 같이 지냈다면 우리 문학에 관한 소양도 깊어졌을 것이라고 회상해보곤 한다. 어쨌든 당시에 널리 알려져 있던 대표적 장편 문학들은 거의 읽은 셈이었고 시들도 읽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수필이나 수상문들은 많이 읽지 못했다. 또 마음을 끄는 작품들도 별로 없었던 것 같다. 한국의 문화와 어를 느끼지 못한 아쉬움. 이제와 생각해보면 일제의 정치적 식민지가 되었다는 것보다 경제적 예속 국가가 되었다는 것이 더욱 우려스러운 문제였고 그보다도 문화적 식민지로 퇴락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았다는 것이 더 큰 잘못이었다. 자유중국의 원주민은 중국인도 아니며 물론 일본의 통치 밑에 있었다고 해도 일본과는 상관없이 성장했다. 과거에 타이완의 원주민들이 독립을 호소하며 쟁취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들의 독자적인 문화가 없어 마침내는 중국의 정신적 영토로 환원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자신들의 언어와 문자가 없어 타이완의 생명을 계승할 문화가 탄생하지도 못하고 성장할 수도 없을 것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내가 자란 일제 강점기의 분위기가 그러했다. 나 자신이 한국 문학과 우리 글로 된 책을 읽으면서 언제나 느낀 것은 우리 것보다 일본 것이 앞서 있으며 일본의 문화보다 서양의 학문과 문화가 더 높은 차원에 있다는 것을 인정치 않을 수 없다는 점이었다. 그것은 슬픈 일이며 잘못된 생각이었다. 그러나 당시 우리는 정치적 독립이 최대의 과제라고만 여겼지 경제나 문화적 독립은 미처 생각지 못한 채 자랐다. 철이 없었다기보다는 사회적으로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지 못했다. 지금 회상해보면 그때 우리 문학과 책들을 읽으면서 좀 더 한국적인 문화와 어를 느낄 수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후회가 가시지 않는다. 당시 일본 학교나 공립학교를 다닌 친구들 중에는 그런 분위기를 느끼지 못했고 그러한 정신적 세계가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고 고백하는 이들도 있다. 극히 소수의 친구들만이 문화의 애국적 경지를 알았던 것 같다. 그런 문제에 대해 직접 대화를 나눈 일은 없었지만 윤동주와 같은 이는 그런 과제를 느끼고 있지 않았을까 싶다. 한국 문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그 길을 찾고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그 뜻과 길을 깨닫지 못한 채 지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다는 생각은 있으면서도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이렇게 한국 문학을 읽는 동안에 나는 자신도 모르게 다시 외국 문학을 읽어야겠다는 생각을 갖기에 이르렀다.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더 값진 내용의 책을 읽고 싶었기 때문이다. 결국 불행하게도 나는 다시 우리 문학 작품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내 좁은 소견에 한국 문학보다 더 훌륭한 문학의 세계가 밖에 있는 것 같았고 유감스럽게도 문학 이외에는 한글로 쓰여진 책들을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기도 했다. 그 당시의 나로서는 읽고 싶어도 읽을 책이 없는 듯 했다. 그래서 다시 외국 책으로 눈을 돌리게 되었고 그 대상은 자연히 러시아 문학이 되었다.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을 읽었고 투르게네프의 장편과 체호프의 단편들이 호기심을 끌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영국, 독일, 프랑스의 문학보다 러시아 문학이 훨씬 동양적이고 우리의 정서와 통하는 바도 컸던 것 같다. 지금도 나는 외국 문학 중에 러시아 문학을 좋아하는 팬의 한 사람으로 남아있다.